이제 우리 토요일 날 봤던 것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을 만난 지 5일째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이 고발자들은 닷새가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아마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제를 보니까 변호사를 한명 고용해서 옵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지요. 법률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이 재판이 로마 총독 앞에까지 가게 되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법률팀을 따로 꾸려가지고 가이사랴로 온 것입니다.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뭐 로마인이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전문 법조인으로 재판에 매우 익숙한 자였다라는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가 이 기소권을 독점한 체제가 아니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법 체제가 확실히 갈려져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변호사라는 것은 이 법률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이지 오늘처럼 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요즘도 마찬가지죠. 법정에 가면은 검사나 변호사나 할것 없이 모두 발언을 하게 되거나 최후 변론을 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면서 재판장에 대한 존중을 표합니다. 이거 그 사법고시 기수와 상관없습니다. 설령 자기보다 한참 아래 기수인 재판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면서 이렇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아니면 보통 이 정중하게 몽례를 하고 시작하지요. 진짜 그 존경해서 그렇습니까? 뭐 일종의 관례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예, 뒤에서는 온갖 그 뒷소리 다 합니다. 예, 쟤는 막 한참 아랫 기스르면서 막이 똥오줌 못 가린 자면서 막 뒤에서는 온갖 험담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시작되면 또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시작합니다. 뭐 자기보다 한참 후배가 재판관이라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독일에서 세계 주요 20개 나라 G 20이라고 하죠, 그죠? 정상회의가 시작했습니다. 저도 뭐 뉴스를 쭉 봤는데요. 뭐 보니 좀 안타깝긴 한데 그 한국에 대한 뉴스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예. 이제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한국 뉴스를 보면은 언제나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구나, 이런 대화를 나눴구나 알수 있었지만, 여기 뉴스로서는 그 단체 사진 찍을 때 뭐나 볼수 있지, 뭐 거의 다뤄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 TV를 틀면은 항상 그 어느 채널이나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뭐 오늘날의 그 슈퍼파워 아닙니까? 1990년에 냉전이 종식됐지요. 이후에 미국 주도의 이 질서 개편을 갖다가 신세계 질서라는 전문 용어로 지칭합니다. 이 신세계 질서도 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 역사학자들은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지금 이 당시 우리 본문의 시대죠.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 시대보다 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훨씬 막강하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 사람들은 그 약간 향수가 있어가지고 이 팍스 브리테니카의 시절 그리워하기도 하죠. 아마 그 다시 그런 날이 오지도 않을까 꿈꾸기도 하지만 뭐 택도 없어 보입니다. 브렉시트 결정에도 그런 향수가 묻어나죠. 뭐 누구도 세계 질서를 영국이 주도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예측하지 않습니다. 간혹 독특하게 이 예를 들면 이 예일대의 그 유명한 역사학자죠. 폴 케네디 같은 이 경우는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건 소수예요. 대부분이 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예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난주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회의, 뭐 우리나라와 뭐 어떤 우리나라 정상이 속해 있던 회의가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이 미러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회담을 가졌습니다. 뭐그 내용 자체보다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트럼프의 첫 말이었습니다. It's an honor to be with you. 당신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몇몇 언론에서 이말 가지고 얼마나 꼬투리를 잡는지요. 이 사실 별로 의미 없는 말이거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할때그 존경하는과 같은 뜻입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친러 성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니 꼬투리를 잡힌 것이겠지만 뭐 지나친 감이 있다 싶었습니다. 우리도 뭐 영국 지내다 보면 그런 편지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It's an honor 뭐 블러블러블러 시작되는 그냥 귓전으로 흘러 넘겨드리면 됩니다. 막 그런 말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도요. It's an honor 라고 이렇게 씁니다. 원수 같은 관계라도 존경하는 이라고 씁니다. 본문 3, 4절은요 그런 맥락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뭐 귀담아 들을 말 한마디 없습니다. 실제로 벨릭스가 뭐 대단한 총독이라거나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재판관이니까 일종의 존경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잘 갖다 붙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변호사가 하고 싶은 말은 5절부터입니다. 이 변호사 더둘로 바울을 네 가지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첫째, 뭐죠 이거? 전염병 같은 자다. 한마디로 이 진찰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치매 환자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거나 길에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돌본다거나 이 시설에 위탁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런 환자처럼 격리시켜서 처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고소입니다. 둘째는 뭐지요?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이 정치적인 선동가라는 고발입니다. 이는 설득력 있는 죄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종교적인 주제보다는 정치적인 주제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실 그 이단 종파에는 크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로마 제국이나 황제의 반기를 드는 선동이나 반란에 몹시 예민했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이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셋째는 뭐죠?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는 이 고발입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아니면 당시 기독교는 흔히 그 도, the way라고 불렸거든요. 그 도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 터인데 나사렛 이단이라고 지목합니다. 확실히 법률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용어 선택 잘하지요. 단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고 남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할 수 있는. 여러분도 아마 뭐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우리나라 그 워크힐 호텔 가면요 건전하게 이 단장을 잘해두었습니다. 그 저도 아내와 데이트할 때 이 워크힐 호텔에서 이 아이스 스케이트 막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워크힐 호텔이라는 곳이 그 이미지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 때 이 내국인들은 이용할 수 없고 미군과 유엔군들의 휴양 목적으로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빠찡꼬도 넣고요. 그 안에 막 여자도 넣고 해가지고 그 기생관광이라는 말을 떠돌게 만들었습니다. 미군 휴양지들 뭐 대부분 그렇지요. 태국의 이 파타야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뭐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이 퇴폐 문화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거기도 이 미군 주둔지였더라고요. 물론 나사렛이 그런 이미지였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이미지는 사실입니다. 완전 촐락, 그리고 무질서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이 할렘과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유명한 말이지요. 나다나엘이 그 빌립에게 했던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이 말은 그 나다나엘이 꿈에서 한 말이 아니라요. 당시 통용되던 상식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길에서 뭐 아는 형제를 만난다거나 할 때 뭐 어디 사냐 했을 때 아이 뭐 어디 강남에 삽니다 하면은 우리한테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 무슨 어디 동네에 삽니다 하면은 아 그래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듯이 이런 뭐 상식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상식을 지금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이런 이미지를 이용한 것이지요. 그 도, 당시에 뭐 그 도라고 불렸고 예수교라는 말 이미 있었거든요. 그 말 대신에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목이 뭐지요? 네 번째. 6절이죠. 성전을 더럽게 한다.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죄목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6절 후반부에서 8절 상반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원래 정확히 어떤 말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뭐 알 방법이 없습니다. 몇몇 사본들에는요 그 내용이 보존되어 있긴 한데 뭐 어떤 사본은 그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사본 간의 차이로 인해서 원본의 내용을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모른다고 해서 뭐 전체 맥락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이 직접 바울을 신문해 보시면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을 마칩니다. 그러자 구절에서 보듯이 유대인들도 이 말이 옳다고 하지요. 여기서 누가는 파스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진실이 아닌 말을 진실인 듯이 그 주장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는 이 고발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진실이 아닌 말을 진실인 양 주장하는 모습을 그 비웃고 있는 관점이지. 나는 알고 있다 하면서 이 파스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절에는 또한 보면 이에 참가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함께 사실 이거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동사였어요.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이거 뭐 평상시에 쓰는 용어 아닙니다. 이거 뭐 신약에 잘 나오는 단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향한 공격이 정말 전장에 서 있는 그 적을 향해 가는 공격과 같이 매섭고 강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발과 살인은 그저 뭐 찔러보고 건드려보고 안 되면 말고식이 아니라 시종일관 치밀하고 정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토요일 새벽에는 바울의 변론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을 향한 고발이요, 그저 이 어거지 수준이거나 뭐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꾸며서 뭐 이렇게 안 되면 말고식이 아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전문적이었고요, 이 전략적이었습니다. 전도자를 향한 핍박과 고난은 그저 욕설이나 비방의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바울의 인생을 뒤흔드는 핍박이었고 그의 삶의 풍경을 바꿔놓는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을 향한 이 거짓 고발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적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신자의 고난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신자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저 세속적인 고난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이고 그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일이 꼬여가지고 수렁에 빠진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 참 곤혹스럽습니다. 동료 신자로서 또 형제 자매 된 자로서 진정한 사실을 말해주고 싶지만 마음 다칠까 싶어 조심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억울한 일은 무조건 이 신자 됐기 때문에 당하는 이 신자의 고난으로 보는 일에 무척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신자이므로 자신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무조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고난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가증스럽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로 고난당하는 자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많았다면 오늘날 같이 이런 교회가 이런 시련을 겪지 않았겠지. 오히려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이겨나가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매번 자기 욕심에 스스로 수렁에 빠지고 이 속물적인 생각 때문에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험담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정말 험담을 들을 만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험담을 듣는구나 싶습니다. 억울할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함부로 사도 바울과 자기 삶의 고난을 일치시키지 마십시오. 오늘은 교회 안에도 뭐 너무나 이 욕심 많은 자들이 많은 시절 아닙니까? 힘이 나는 일 너무 적은데 힘 빠지는 일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 자들은 고난을 당할 만한 자의 고난입니다. 갈보리 언덕, 이 능욕의 장소 아니었습니까? 누구나 싫어하던 장소였어요. 누구나 기피하던 곳이었고 한번 들으면 재수없다고 손사라치던 곳. 그 갈보리 언덕을 이 구원으로, 구원의 상징으로 바뀐 것,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치욕과 능욕의 장소를 영광의 장소로 바꾸신 것,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갈보리 교회, 우리 교회 그 무리 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런던 갈보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서 내뱉는 말, 하는 행실 하나하나 다 사람들이 갈보리 교회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고 손해를 감수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행실과 이 속물적인 태도로 수치를 당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영광의 장소로 바꾸신 갈보리 언덕을 다시 능욕의 장소로 바꾸는 셈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생물과 같습니다. 살아있으면 자랍니다. 작년의 내 믿음과 재작년의 내 믿음이 같다면 그 보잘것없는 믿음도 그 믿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죽어버린 믿음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노인의 믿음도요 자라야 하고 작년의 믿음도 자라야 하고 어린이의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자라든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에 자라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갈보리 교회를 영광의 장소로 살아있는 예배 현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남이 접시 깨면 큰일이고 내가 접시 깨면 별일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이 고난만 떠벌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들처럼 큰 수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예배가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참여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는 그날까지 성장하며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자기 욕심 버리고 예수의 소망을 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